과하게 소개를 하셔서 되게 쑥스럽습니다. 캐주얼 데이라 위에 자켓을 거치지 않고 그냥 나왔습니다. 예, 양해해 주시고요. 말씀 보겠습니다. 지난주와 동일하게 마태복음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8쪽에 있는 마태복음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또 부족하고 죄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오직 주의 말씀을 증거할 때 인간되고 죄된 모습 가리워주시고 주의 뜻만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밝히 드러나며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자나 전하는 자가 주의 말씀에 반응하며 순종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길 소원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동일한 본문,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제목은 달리해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아까 영어로 보니까 일부 땐 제가 좀 긴장해갖고 캐치를 못했는데 하울링이 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 가스 미닝이라고 돼 있었는데 미닝이 아니고 가스 윌이라고 해야 맞는 것 같아요. 미닝은 아닌 것 같고 예, 제가 두 번의 설교를 목사님께서 하라고 이렇게 지시를 받고 당부를 받고 제가 어떤 설교를 할까 나름 고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 말씀을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증거했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제가 언제 기회가 한번 꼭 주어지면 여러분과 꼭 나누고 싶었던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었던 얘기도 많이 있었어요. 실제로 하고 싶었던 얘기를 다 하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주어진 시간에 짧은 시간에 많은 이야기를 하려다 보니까 원래 말도 빠른데 상당히 말이 설교가 빨랐다라고 끝나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특별히 식사 끝나고 장기봉 집사님이 제 손을 꽉 붙잡으시면서 목사님 제가 통역하는데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상당히 제가 빨리 말을 해서 오늘은 지난주보다는 조금 천천히 하려고 노력을 하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은 근데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또 설교하는 게 우리 목사님 잘하시지만 저는 그게 잘안 되거든요, 사실. 그래갖고 이게 쉽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뜻이라는 설교를 하게 된 이유가 사실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설교가 지난주에 나눴던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렇게 좀 관심이 딱 끌리거나 이게 쉬운 그런 설교가 아니라 사실은 조금 어려운 설교입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나 잘 설명할 수 있을지도 사실 자신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말씀을 전하기로 결정한 나름대로의 계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 고심하던 차에 한국에서 지난 한 2주간 이 하나님의 뜻 때문에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 세월호 사건 때문에 국무총리가 사퇴를 하고 이제 새로 국무총리를 뽑는데 한 명이 그냥 이렇게 후보가 되자마자 그냥 이렇게 물러나게 되고 여러 가지 문제로 두 번째로 문창극이라는 국민일보 대기자를 지낸 분이 이제 국무총리 후보가 되었어요. 근데 이분이 온누리교회 장로님인데 교회 석상에서 교회 강연하는 자리에서 일제치하와 일제강점기와 6.25가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발언을 한게 세상에 알려지면서 이게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야기한 여러 가지 다른 발언들을 통해서 문제가 커지면서 결국에는 총리 후보에서 자진 사퇴하는 그런 일이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이분의 요지는 이제 이런 것이죠. 일제치하가 우리가 겪은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 일제치하를 통해서 미개했던 우리나라가 개화되고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남북의 분단과 6.25가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데 이 6.25를 통해서 남북의 분단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공산국가가 되지 않고 미국이란 나라에 붙들어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발전한 나라를 이룰 수 있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분의 견해에 대해서 뭐 정치적으로나 뭐 신앙적으로나 어떤 분들은 찬성하시는 분도 있고 좀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어떤 정치적인 견해나 판단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 문제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럼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지금 한국 사회에 이것이 큰 이슈가 되었는데 너 기독교인이잖아. 당신 기독교인으로서 일제치하와 6.25 사변이 6.25가 하나님의 뜻으로 일어난 거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는가라는 것이에요. 저에게 만약에 물어본다면 대답은 yes and no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할 때 상당히 쉽게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누군가가 타인이 어떤 어려움을 겪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아, 그가 뭔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그를 치시고 징계하시는 거야.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몇 해 전에 동남아에 쓰나미가 일어났어요. 그때 한국의 몇몇 목사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쓰나미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국가, 그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심판으로 내린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고 이것이 세간에 알려지면서 또 큰 이슈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이 혹은 우리가 어떤 큰 어려움을 겪고 문제에 봉착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쉽게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최근에 한국에서 일어났던 세월호 사건도 우리가 쉽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에요. 거기에서 죽었던 수많은 고등학생들이 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아이들이었을까요? 제가 동영상 한 편을 보았는데 한 여고생이 배가 침몰하기 직전에 그 배에서 자기 자신과 또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동영상에 올라온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소녀도 그 여학생도 결국은 죽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왜 세월호와 같은 참사가 우리나라 가운데 그 가운데 일어나게 하셨습니까? 우리는 사실 이것을 쉽게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기준과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뜻을 쉽게 판단하고 결정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많이 있어요. 대학을 정한다든지 뭐 집을 이사를 한다든지 직장의 문제를 정한다든지 특별히 결혼할 배우자를 찾고 그것을 결정할 때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요. 하나님,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입니까? 라고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 보면 우리가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게 돼요. 결혼 배우자를 찾을 때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하고 너하고는 잘 안 어울리는 것 같아. 예를 들어서 또 신앙을 안 갖는 다른 배우자를 택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통해서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될 거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뜻으로 저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다고. 뭐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했대요. 뭐 2, 3일 금식 기도도 하고 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다라고 하고 결혼을 합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살다가 또 쉽게 이혼하는 것을 보게 돼, 헤어지는 것을 보게 돼. 하나님의 뜻으로 만났는데 왜 헤어지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많은 경우에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뜻 그 자체보다는 내가 지금 중요한 결정의 이 순간에 무엇을 택하는 것이 나에게 더 이로운가, 내가 어떤 결정을 해야 내가 손해를 보지 않고 내가 더 좋은 결과를, 편안하고 안락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에 사실 관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구한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나의 이로운 방향, 내가 결정할 때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 그것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사실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실 그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단순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할 때 최소한 둘로 나누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교훈적인 의지와 작정적인 의지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어요. 교훈적인 의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하도록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들이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적인 삶의 규범,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시는 뜻을 가리켜 교훈적인 의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작정적인 의지는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가리켜 작정적 의지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교훈적인 의지와 작정적인 뜻을 잘 구별할 수 있는 것이 요나서에 잘 나타납니다. 요나서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이야기를 잘 알고 있잖아요.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제 뜻을 돌이키고 니느웨 땅으로 가게 됩니다. 요나서 3장 2절로 4절 말씀을 보면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가 선포하기를 이 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40일이 지나면 멸망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그들 가운데 선포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니느웨 성이 멸망했어요? 멸망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요나 선지자가 선포한 그 말씀을 듣고 베옷을 입고 눈물을 흘리며 금식하고 회개하며 그들의 죄를 뉘우쳤습니다. 그것을 보고 이제 요나서 3장 10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의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다른 것이죠.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멸망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교훈적인 의지라면 그들이 결국 돌이켜서 회개해서 그 성이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작정적인 의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읽었던 요나서 3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사라는 표현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라는 이 말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그 뜻이 선택적으로 변하는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 실제로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그 이해는 교단마다 교리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알미니안이라고 불리는 침례교회나 감리교회는 기본적인 그 교리가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뜻이 인간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간에게 주신 그 선택 가운데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심지어 무엇까지? 구원의 문제까지 하나님께서 구원의 가능성을 모든 사람에게 열어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기회를 열어주셨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3절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로마서 10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54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54쪽에 있는 로마서 10장 13절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문이 열려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않는다라는 것이 사실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믿으면 구원받고 믿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교회 같은 장로교회는 조금 강조점이 다른 곳에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회의 신학을 보통 개혁주의 신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하나님의 그 선택하심이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신 그 선택이 인간이 믿기로 선택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그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작정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그 작정하신 이 세상에 이루어질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작정되었는데 그 가운데 누구를 구원하시고 구원하지 않으실 것이 이미 예정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로마서를 지금 보았는데 바로 한 장 앞에 있는 로마서 9장의 말씀을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보길 원합니다. 로마서 9장 1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로마서 9장 10절부터 23절까지 교독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로마서 9장 10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좀 동일하게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은 사람이 행한 그 행위에 따라 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를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셨다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4장 22절 말씀에도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모든 육체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다는 만인 구원설을 우리는 성경에서 전적으로 발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이 선택은 하나님의 이 뜻은 변함이 없으시고 변경이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사무엘상 15장 29절 말씀에도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도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제 조금 헷갈리는 거예요. 요나서 말씀을 아까 읽었을 때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성경의 여러 군데를 보면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셨다라는 표현이 여러 군데에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읽었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한번 정하신 그 뜻에는 변함이 없다, 변개함이 없으시다라는 이 말씀이 서로 상충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나누어서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그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할 때는 무엇이 변한 것입니까? 무엇을 돌이키신 것입니까? 아까 이야기한 두 가지의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교훈적인 그 뜻이 교훈적인 의지가 역사 속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그 인격적인 관계와 반응 가운데 하나님이 그것을 변화하시는 것을 변화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변개함이 없다,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루기로 결정하신 그 작정의 뜻에는 결코 변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시기로 결정하신 그것은 역사 속에서 변함없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뭐 적절한 예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자녀를 다 키우잖아요. 자녀들을 키울 때 대할 때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사용하는 말투나 어법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저희 첫째 아들인 미나가 이제 좀 컸다고 어렸을 때는 주는 대로 잘 받아 먹더니 이제 반찬도 가리고 저 밥투정을 밥상에서 할 때가 간혹가다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제 아버지인 된 제가 이제 옆에서 보고 있다가 너 그렇게 밥투정하고 뗐을 거면 밥 먹지 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제 뜻은 제 아들이 밥을 먹지 않고 굶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교훈적으로 아들에게 너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제가 원하는 것은 적당한 영양과 그죠? 음식을 잘 섭취해서 건강하게 잘 자라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때로는 우리의 기준에서 보면 하나님의 원래 정하신 뜻, 작정하신 뜻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교훈적인 뜻이 때로는 서로 다르게 보일 때도 다르게 우리에게 나타날 때도 간혹가다 혹은 생각보다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교훈적인 뜻과 의지와 그 가르침은 사실 우리를 향해서 변화하는 것처럼 우리의 입장에서 보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작정적인 의지와 교훈적인 의지로 나누어서 생각해야만 이것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할 때 헷갈려요. 그리고 오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그것을 잘못된 방향으로 해석하고 이용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주기도문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하늘에서 그 뜻이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뜻을 가리켜 지금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할 때 지난주에 제가 하늘에 대해서 좀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어떤 하늘이겠어요? 어떤 새들이 날아다니고 해와 달과 별들이 떠있는 공간적인 하늘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분명히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지칭, 하나님 자신을 지칭할 때 하늘로 이렇게 완곡하게 표현한다라고 특별히 마태복음에서 그런 표현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늘 자신이, 하늘이 하나님 자신을 말하는 것이라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그 자신 안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이 있고 그 뜻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많은 신학자들이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마태복음 6장의 문맥에서 보면 10절 앞에 9절의 말씀을 보면 뭐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는 것처럼 9절과 연계해서 이 하늘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영역, 지난주에 말씀드린 하나님의 영역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영역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영역과는 다른 차원의 영역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과 공간, 이 역사의 이 틀 안에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창조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작정은 이 세상의 시간과 역사를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신 것입니다. 이 작정은 하나님 자신 안에서 이미 온전하게 이루어졌고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것들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 모든 가능성 중에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결과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셨어요. 그것을 가리켜 작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실현되길 원하시는 그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있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역사 속에서 일어날 모든 것이 하나님 뜻 안에서 결정되었고 이루어졌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시편 115편 3절 말씀에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계시록 4장 11절 말씀에도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이 이 땅에 존재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것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셨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창조 이전에 하나님의 마음에 누구를 구원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이미 예정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한 군데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로 12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310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10쪽에 있는 에베소서 1장 4절로 12절의 말씀을 다 찾으셨으면 한번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에베소서 1장 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1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이 세상에 시간과 공간이 존재하기 이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역사가 있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것, 택하기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 밖에서 이루어진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영역 밖에서 이루어진 것이, 그러니까 우리의 반응이, 우리의 어떤 선택이 있기 전에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 가운데 우리가 그 말씀에 반응하고 행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늘에서 이루어진 이 뜻, 하늘에서 이루어졌다는 것,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그 차원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은 비밀스러운 의지, 감추어진 의지로 또 이야기되기도 해요. 반대로 비밀스러운 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드러내 보이신 계시의 뜻, 계시의 의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다 알 수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계획하신, 작정하신 일은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비밀스러운 것이고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29장 2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즉 하나님의 뜻을 아까 작정적인 의지와 교훈적인 의지로 나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요, 다르게 표현하면 감추어진 비밀스러운 의지와 우리에게 드러난 계시된 의지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작정적인 의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이 역사 가운데 어떠한 일들을 왜 이루셨는지, 어떠한 일들을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루셨는지는 우리가 사실 온전히 다 이해하고 깨달을 수 없다라는 것이. 로마서 11장 33절로 34절의 말씀을 보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요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뇨?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뇨? 라고 얘기해요. 우리 인간은 우리와 다른 차원에서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뜻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는 알 수 있을까요? 아니요. 사실 목사도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교회의 권위로, 어떤 목회자의 권위로 잘못된 하나님의 뜻이 증거되고 그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아파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제가 잘 아는 한 자매가 있어요. 한 자매가 있었는데 예전에 이 자매가 대학교 4학년이었습니다. 한 대학교, 그래도 괜찮은 대학교에 경제학과를 다녔는데 1년만 있으면 이제 졸업을 하게 되는데 이 자매가 작은 조그만 교회에서 열심히 교사로 성가대로 또 찬양인도도 하고 봉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제 교회에서 일할 일꾼이 필요하니까 이 자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에 집중해야 된다고, 세상 일, 세상의 것에 관심을 두지 말고 하나님의 일에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그리고 학교를 그만두고 신학교에 가라고 그렇게 권했습니다. 이 자매는 하나님이 부르신 어떤 강력한 소명 의지가 있어서가 아니라 목사님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니까 1년밖에 남지 않은 학교를 자퇴를 하고 신학교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수년 동안 신앙에 갈등을 하고 고민을 하고 괴로워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한 예가 있어요. 또 다른 한 목사님이 어떤 남자 청년에게 자매 하나를 소개시켜줬습니다. 둘이 잘 어울릴 것 같다고. 결혼하면 참 좋을 것 같다고, 잘 됐으면 좋겠다고, 정말로 잘 됐어요. 그리고 둘이 너무 빠른 속도로 이제 가까워져가지고 이제 결혼하기로 결정하고 양가 부모님이 다 결정해서 이제 결혼식장도 잡고 이제 결혼을 한 달여 앞두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그 남자 청년을 딱 부르더니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기도해보니까 둘이 결혼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너무 쉽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누군가가 나와 다른 선택을 하고 다른 행동을 할 때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야,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라고 쉽게 정죄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어려움을 겪으면 그건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돌이키라고 징계하시고 기회를 주신 거야 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어떤 행위와 우리의 신념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그러면 교회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십자군 원정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이름으로 서구의 열광이 수많은 아시아와 수많은 국가들을 식민지로 삼고 착취했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름으로 나치는 600만 명이 넘는 유대인들을 학살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곳에 침묵하고 동조했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름.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름으로 이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나라를 이용하고 침략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이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행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이,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그 비밀스러운 감추어진 뜻을 우리는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요. 우리가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있는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무엇인지 우리는 솔직히 다 알 수 없다라는 것이, 오직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감추어진 비밀스러운 뜻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계시의 뜻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특별히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으로 주신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의 계시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이성적으로 잘 분별하여서 판단할 수 있는 그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16절로 17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라는 것은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그 신비하고 비밀스러운 뜻을 다 깨달아 안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하여서 우리에게 교훈적으로 드러내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깨달아 알아가는 것이, 다르게 이야기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할 때 나에게 더 이로운 선택을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과 좀 다르다 할지라도,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온전히 깨달을 수 없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와 다스리심이 이루어지기를 온전히 소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주기도문에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진다고 할 때 이 땅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의 어떤 공간적인 하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이 땅도 어떤 육지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뜻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온 우주에서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죠. 시편 135편 6절 말씀은 여호와께서 무릇 기뻐하시는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땅에서 이루어진다고 할 때 이 땅은 이 온 세상을 대유적으로 말하는 것이, 그리고 이 땅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도 포함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내 삶 가운데 온전히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다 정해졌다고 해서 그것이 어떤 운명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신 대로 이 역사는 다 흘러가니까 내가 어떻게 해도 어차피 그대로 될 거야. 그러니까 나는 무엇인가 열심히 할 필요도 없고 아둥바둥 살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그 정해진 운명대로 갈 것이니까. 운명론을, 그러한 운명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뜻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온전히 내 뜻과 달라도, 내가 원하는 것과 달라도, 내가 기대했던 것과 달라도,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작정하신 뜻을 사람을 통해서 이루세요.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역사 밖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은 역사 안에서 우리의 노력과 수고를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로 14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에도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우리가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이기도 하고 때로는 악한 도구로 쓰이기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어떠한 도구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갈 것인가 하는 것이. 그럼 다시 말씀드려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에서 그 이루어진 그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지금 어떤 중요한 선택을 하는데 하나님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나에게 이로운 선택입니까? 나의 필요와 소원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나의 뜻과 달라도 내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원하는 그 뜻,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이제 마지막으로 마태복음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고 말씀을 정리하려 합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두 아들의 비유가 나옵니다. 아버지가 두 아들을 불러요. 첫째 아들에게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로 31절에 보면 이 첫째 아들이 그 아버지께 예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지 않아요. 둘째 아들에게 가서도 아버지가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둘째 아들은 싫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나중에 뉘우치고 다시 나가서 일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 21장 31절에 이 두 비유에 대해서 물으시는 겁니다. 그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냐? 가로대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와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세리와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 계시의 뜻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았을 때 그 말씀 가운데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 아멘, 옳습니다. 그렇게 살아야죠. 그렇게 해야죠. 근데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뜻 가운데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않은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것을 뉘우치고 돌이켜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0쪽에 있는 마태복음 7장 21절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천국에 들어간다. 지난주에 하나님 말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임한 나라예요. 그 임한 나라에 우리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어요? 아버지의 뜻을 행함으로 그 나라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여 나타낸 하나님의 뜻이에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우리가 점치듯이 미래를 생각하고 미래를 발견해서 우리의 이득을 취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내고 드러내고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부탁합니다. 같이 찬양 한 곡 부르기 원합니다.